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인생을 새롭게. 자, 어제 연습한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내 인생, 그럼 여기 새롭게, 새롭게, 그럼 내 인생 해봅니다. 여러분이 군대를 어디로, 어디에 나오셨나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쪽부터 시작. 저하고 한번 해봅시다. 내 인생
새롭게,
새롭게.
내 인생.
예, 여러분 다 방이 나오신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새롭게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회복이 좀 있어야 돼요. 그 회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머리털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머리털이 자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기도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손대시고 내 마음을 터치하신다는 걸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화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손대고 계시다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 회복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도 그게 안 돼요. 사람은 그래서 표범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없고 구수 사람이 자기 스킨을 바꿀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자기가 자기를 못 변화시켜요. 그래서 진짜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손대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손댔다,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게 그걸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진정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 자라난다는 그 말에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그를 손대기 시작하셨더라, 그 말이 이제 다시 회복기였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둘째 시간으로 믿음이 뭐냐, 회복과 함께 진짜 믿음이 뭐냐, 그래서 그 믿음의 의미를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요, 믿음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맡김이 없이는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어요. 출애굽기 1장은 족보로 시작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의 시작은 족보인데 애굽에 이른, 다시 말해서 이민자의 역사가 출애굽기 1장의 시작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와서 이민 생활 시작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민자는 이민자의 서름을 알아요. 이민자 그러면 이민이 뭐다? 그 이민자가 알아요. 이민자. 제가 미국에 와서 여행할 때는요, 교인들이 나를 초대하면 좋은 집에 가서 초대했기 때문에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애들 때 영어를 잘하는 거 보면 부럽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와서 공부할 때도 이민자의 삶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요, 이민자가 뭐다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부부가 교대로 근무하면서 부인이 가고 또 남편이 가고 이렇게 일해야 되는데 애들을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책상 다리에다가 끈으로 해서 묶어두고 그리고 그냥 놔두고 그 집을 나가야 하는 그 아픔,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의미가 이제 점점 알기 시작하면서 이민자들이 얼마나 귀한가, 이민자에 대한 사랑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 저희 동네에, 여기 런던은 좀 안전한 것 같아요. 저희 제가 사는 동네는 좀 위험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강도가 주인의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 강도가 한 달 사이에 이 주인이 강도를 네 번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벽 뚫고 들어오고 지붕 뚫고 들어오고 그리고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루는 기다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맘먹고 두 명 들어오는 강도를 총으로 쐈어요. 물론 정당방위로 그분이 풀려나긴 했어요. 그게 이민자예요. 제가 공부하면서요, 제일 뭐 처음에 만난 이민자는, 남편은 교수고 부인은 의사예요. 이렇게 보면 참 굉장히 부러워할 사람이잖아요. 남편은 교수고 부인은 의사예요. 좋은 대학 학교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35년 전에 이민 와서 지금 벌써 한지 한 40년이 넘었겠네요. 이민 와서 해준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첫 아이 낳는데 남편은 다른 주에서 공부하고 자기는 이제 와서 병원에 출근해야 되는데 애가 아픈 거예요. 근데 스페니쉬 그 보모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온몸에 펄펄 열꽃이 피어난 그 첫 아이를 놔두고, 보모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를 놔두고 갈 수밖에 없어서 그 아이를 침대에 뉘어놓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를 놓고 병원에 출근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그 큰아들이 지금 장가 가서 아이가 있는데도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에 그게 막힌 거예요. 제가 그때 이민자가 뭔가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와서 이민 와서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어요. 그게 이민자예요, 이민자.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민 목회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은 이민자의 가슴을 제가 알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 목회가 좋아요.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철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적힌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더 가슴 저미게 들어와요. 그런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그렇게 시작해요. 이거는 애굽의 왕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애굽의 왕조가 바뀐 거예요. 마치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서듯이 애굽의 이전 왕조가 망해버리고 새로운 왕조가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조가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요셉을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셉과 이전의 왕이 맺었던 계약을 무시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전 왕조의 총리로서 맺었던 모든 계약과 조약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계약의 파괴와 함께 찾아온 것이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일을 하면서 안식이니 예배니 이런 것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민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밖에 할 수 없는 구조, 그래야 가게가 운영되는 구조, 이런 구조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일에 가 있어요. 특별히 이민 초기. 그래서 이미 좀 오래되면 좀 나아지냐? 그렇지 않아요. 규모가 더 커지니까 오직 그 그렇게 일하는 구조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이렇게 일을 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함이 쇠해되잖아요. 근데 7절과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번성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7절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여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면 건강도 나빠지고 또 우리가 계속 하는 일만 하니까 아픈 부분만 계속 아프잖아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 보면 오른손 딜리버리 하느라고 늘 그 근육 써가지고 오른손 이 오른팔 평생 그거 쓰는 거예요. 안 쓸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쇠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그 다음 말이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이 히브리 말의 뜻이 생육이 중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동물이 늘어갈 때 쓰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개구리나 파리가 번식할 때 걷잡을 수 없는 숫자로 늘어갈 때 생육이 번식하고 중다하다는 말을 써요. 이 말은 사람의 뜻으로 번식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민 올 때 70명이었는데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커졌어요. 그래서 12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확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했더라. 따라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정부가 이렇게 압박을 하고 고난을 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중다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창세기에 중다하고 번성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 축복대로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축복하셨던 그 축복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사는 이민자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노아의 가족들을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그대로 언약 속에서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실제로 번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신이 이민 와서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이렇게 뼈빠지게 노력해서 이렇게 왔지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뼈빠지게 노력하고 망한 사람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뼈빠지게 노력해도 나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뿌리 내리고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민 와서 당한 고난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다 죽고 좌절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일어나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부의 압박을 받고 정책의 고난을 당하는 이 와중 속에서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은 뭐냐? 이민자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예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꾸민 일이 뭐냐? 그래서 애굽 왕이 두 가지 일을 꾸몄는데 하나가 과도하게 일시킨 거고요. 두 번째가 남자 아이는 죽이고 여자는 다 살리라라는 법률을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강에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명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도왔던 산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1장에 나와요. 근데 먼저 성경은 이 산파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바로왕이 어떤 이유로 애굽의 산파가 아닌 히브리 사람의 산파를 신뢰했는지, 그리고 그 산파의 수가 애굽의 전체가 얼마나 되는지, 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신생아가 나는데 이 산파들이 이걸 다 관리하는지 자세한 정보는 다 생략했어요. 그런데 비해서 성경이 이 산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첫째는 이 산파들이 신앙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줘요. 그래서 여자의 신앙을 표현하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산파에 대해서 또 하나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잘 보면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족보 속에. 그런데 이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다 남자예요. 그래서 1장을 시작하면서 애굽에 온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다, 그래서 딸은 안 적혀 있고 아들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건 거의 다 남자예요. 그런데도 그 남자들 이름 속에서 산파의 이름은 정확하게 두 명이 적혀 있어요. 더욱이 애굽 왕은 바로로 나오는데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 왕을 총칭하는 그냥 총칭의 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예요. 그 바로 왕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비해서 이 여자는 당당하게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무슨 이름으로 기록됐느냐? 복을 받은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산파는 이 무슨 복을 받았는가 출애굽기 저자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7절과 12절에 중다하고 번성했다는 그 이스라엘 전체의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의 집의 전체의 복과 두 개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십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공평하다는 뜻, 공평하다는 사람의 뜻이고요. 부하라는 이름은 향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는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가 받은 그 복을 자기 집의 복받도록 데려온 여자예요. 여러분,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요, 여자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 많이 깨달아요. 왜냐하면 여자의 그 역할이 사실 더 힘들어요. 같이 일하고 밤에 들어와서 남자는 가만히 앉아서 신문 클릭하고 있는데 밥을 누가 해요? 여자가 하잖아요. 집안 청소 누가 해요? 남자도 하지만 여자가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 남자의 역할보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데 여자의 역할이 더 커져요. 저는 이 교회 여자분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받은 복을 자기 집안에 갖고 온 이 십보라와 부하처럼 복된 여자분들 되길 축복을 합니다. 네, 정말 여자분들이 신앙에 서 있어야 돼요. 저도 집사람하고 이제 이민목회 처음 하거든요. 처음 해서 13년 동안 같이 이제 교회 섬기는데요, 어느 날 집사람이 안 됐어요. 사모로서 한국에서는 그런 역할을 안 했는데 역할을 하는 거 보면서 여자가 귀하게 느껴, 더 귀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나이 먹으면서 여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못하는 거, 이민자들이 하고 싶어도 남자분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남자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부인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정말 가정에 남자를 좀 귀하게 여겨주세요. 반전이죠. 저 남자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저렇게 기가 죽었네. 그게 아니라 기가 죽은 게 아니라 부인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자가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귀하게 생각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런 남자를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끼고 사랑해줘야 돼요. 이제 출애굽기 1장에 여자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위치인가를 얘기하면서 이제 2장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믿음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이 그 기록상 제일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모세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부모 얘기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부모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족보 중에 부모 이야기로 시작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모세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믿음이 부모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2장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배워야 돼요. 먼저 모세의 부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첫 번째 특성이에요. 믿음은 뭐냐? 그 첫 번째 특징은 현실감이에요. 현실감. 우리가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첫 번째 특성이 현실감이라는 걸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을 숨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의 부모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실 모세가 큰아들이 아니에요. 모세를 낳기 전에 이미 10살 정도 더 먹은 누나 미리암이 있었고요, 3살 정도가 더 많은 아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리암을 낳았을 때도 나라에 이런 법이 없었고 3년 전에 아론을 낳았을 때도 이런 법이 없었어요. 근데 모세를 낳을 때 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다 강가에다 버려라 하고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때로 현실이 힘들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남자면 강가에 버리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이 참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아, 미국 법이 참 지키기 어렵고 캐나다 법이 참 이거 갈수록 좀 어려워진다. 그래도 자식을 낳아서 강가에 버려라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현실을 당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현실이 없어지거나 외면되거나 아니면 힘든 현실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반대로 믿음은 현실을 또 과대평가하지도 않아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해줘요. 우리 나름대로 다 어려운 현실 속에 있어요. 그게 자녀 문제든 아니든 부부 문제든 다 문제가 있어요. 이민 와서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토요일 날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유도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타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겠다는 절박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왕의 명령이 취소되지 않아요. 왕의 명령은 그대로 있어요. 따라서 믿음은 내가 믿음이 크다고 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없게 해주는 해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현재 있는 어떤 문제를 확 없애지거나 풀어지거나 그런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하셔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믿음은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내 문제가 이렇게 힘든데 그거를 현실감을 확실하게 느껴지게 해준다면 믿음은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아무나 갖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서 주신 믿음이 이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위대함이 뭘까? 모세 부모는 자기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 모세를 더 숨길 수 없다는 정확한 현실감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다가 이 갈대밭에 숨겨둬요. 부모가 이렇게 나일강가에다가 이 아이를 숨겨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선 바로왕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강에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강에다가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강가에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갈대 상자를 마련해서 그 갈대 상자 안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마치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처럼 이 아이를 이렇게 방주처럼 이렇게 역청을 칠해가지고 거기다 둬서 맡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는 이겁니다. 당신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문제를 물 위에 띄워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도저히 내 가슴속에서 빼놓을 수 없고 평생 가지고 있고 얘 이거 없으면 평생 못 산다고 생각하는 소중한 것을 그걸 내 영혼 속에서 끄집어서 하나님께로 던져지지 않으면 당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세 달을 숨기고 이걸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보내, 죽어도 못 보내, 유행가 가사처럼 죽어도 못 보내, 그러고 그거를 가슴에 안고 있으면 모세 부모도 죽고 아이도 죽어요. 믿음은 뭐냐? 그것은 어떤 문제가 당신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꺼내서 물 위에 띄울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김을 배우지 못한 신앙인은 믿음의 역사를 못 봐. 이거를 베드로 사도가 신약의 개념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이나 헬라 말에 이게 던지라는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 이 지금 여기 모세의 부모 얘기로 하면 물 위에 띄워야 돼요. 물 위에 띄워놔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그 다음에 권고하시리라. 하나님이 여기서 권고하심이라. 이 권고한다는 말은 내가 take care of 하겠다는 말이에요. 당신 속에서 그 문제를 평생 지니고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관리하시지 않아요.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받으셔서 핸들하셔요. 근데 그걸 내가 끼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고 내가 안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내놓으면 그건 나만 속상하고 모세도 죽고 부모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던질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그때 역사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던질 때까지 기다리셔요. 절대로 내 속에서 하나님이 강제로 끄집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건 내 믿음이 안 크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던지고 물 위에 띄우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제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안 편안해 보여요? 예, 저는 어디 가면 참 그 얘기는 들어요. 참 편안해요 제가. 근데 저가요 어디서 진짜 믿음을 배웠냐? 제가 이민교회 하면서 믿음을 배웠어요. 아, 목사님 무슨 믿음을 이민교회에서 배우세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이 믿음을 제가 이민교회에서 배웠어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부임회 갈 때요, 저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전 어려운 교회인지 모르고 갔어요. 그냥 어렴풋이 알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장로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이제 저희가 공동회 목사님 첫 오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파워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파워를 잡아서 저희가 공동의회에서 반대표보다 목사님 표가 더 많습니다. 이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성가대에 앉아있는 한 35명은 나를 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만큼 앉아계신 한 25명은 이제 다른 분이에요. 같이 앉아있지만 다른 분이에요. 그 주일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이쪽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이제 성전을 쳐놓고요. 교회가 이제 시험이 들어가서 3년 동안 담임을 못 모셨어요. 3년 동안 뭐 하셨냐 그랬더니 엄청 싸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싸움을 그냥 싸우신 게 아니라 신문 광고를 막 내고 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고 두 그룹이 남았는데 이쪽 분은 이제 우리 이쪽 분은 이제 누구 편에 내 편 나를 뽑은 사람이고 이쪽 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분은 누가 와도 이쪽이 뽑으면 이쪽에서 사람을 대면 이쪽이 반대하시고 이쪽에서 이제 목회자를 청빙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분이 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뽑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와서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부엌을 이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해놓으면 접적분들은 저쪽에 앉아서 자기네끼리 있다가 쭉 나오셔서 밥을 딱 잡으셔서 저쪽으로 가셔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요? 제가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집에서 링겔을 꽂고 있었어요. 너무 이 상황이 힘들어서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큐티할 때 제가 요나서를 갖고 큐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교회 초빙이 이제 설교해달라고 해서 한번 갔는데 교인들한테 설교한 게 아니라 청빙위원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가서 분위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전화를 해서 우리가 목사님 놓고 투표해서 그렇게 돼서 목사님 오시겠습니까 하는 그날 경건의 일기를 했는데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경건의 일기에 적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 길을 예비하셨는데 3일 낮밭을 고생하겠다. 그 본문이었어요. 그 본문 끝나고 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평생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간다는 말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청빙에 응해서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서너 번 링겔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밥이 처음에는 밥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길 보냈다는 사실이 너무 확실해요. 여러분 그 문제 어떻게 풀렸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이 나쁘다 이쪽 분이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모이는 교육관의 그 공간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밤이면 세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계획한 거 하나도 안 이루어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분들하고 싸우면 안 되니까 진짜 봄날에 눈 녹듯이 태양이 빛나서, 태양이 뜨면 눈이 녹잖아요. 얼음이 아무리 그래도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근데 이제 3년 매일 저희는 이제 PCA란 미국 총회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와서, 미국 변호사들이 와서 총회에서 그 총회 법사들이 나와가지고 저희 교회 문제를 많이 다뤘어요. 노회에서 주일 예배 끝나면 노회 와서 이제 재판하는 거예요. 이쪽 분들하고 이쪽 분하고. 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저는 그냥 옆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고. 3년 재판하고 4년까지 재판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되던 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냐면 몇 월 며칠까지 목양실을 비우고 그리고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이제 목사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편지가 왔어요. 근데 그날 이제 제가 집사람하고 밥 점심 먹으러 가려고 근데 속달로 그 편지가 왔더라고요. 열어보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들한테 전화했죠. 이거 이런 편지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쓰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점심 그날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집사람하고 둘이 가서 점심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 교회 와서 그 점심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 속달 편지를 받고. 근데 저는 그때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4년 동안 제가 힘들게 목회했어도 제 일생에서 가장 순수하게 목회했던 때가 언제냐, 전 그때 얘기해요. 지금은 뭐 다 안정되고 교회도 많이 성장해서 오히려 지금이 위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가장 순수하게 목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또 시련이 오면 어떡하겠나 그런 뭐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때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순수했다 그 생각해요. 정말 목양의 기쁨이 뭔가요. 그리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를 보세요. 갈대 상자에서 가장 아끼는 모세를 강물에 띄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은 맡김의 신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띄워놓고 지금도 많이 살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께 띄워요. 정말 하나님의 강물에다가 띄워요. 하나님 갑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3년간의 맡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목회하면서 비슷한 문제들이 생기면 하나님 갑니다 그러고 그 강물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다가 띄워요. 띄워서 하나님 가요 그러고 내보내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럼 목사님, 맡긴 사람과 맡기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우리 2장 4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서.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모세가 강물에 어린아이로 띄워졌을 때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섰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한 번 더 쓰여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서잖아요. 커다란 그 바다 앞에 서갈 수 있었을 때 적군이 쳐다왔을 때 쳐들어올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말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그런데 지금 모세의 누이가 하나님께 맡기고 서서 있는 그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모세가 너희는 서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 일을 행하라 이 섰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서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내가 띄운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걸 기대감을 갖고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좌절과 교만은요 쌍둥이에요. 무슨 말이냐? 좌절을 잘하는 사람은요 잘 되면 교만하기 쉬워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요 좌절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좌절하지도 않고 그 일이 해결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장 아끼는 것을 무리에 띄워놓고 기다리던 모세의 부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강가로 끌어내서 그걸 보게 하시고 그 모세가 궁중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이 모든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무리에 띄울 때 시작됩니다. 맡김은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신학적 기반이 뭘까?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학적 기반이 뭘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오 아버지여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이 주기도문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기 전에요,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70인의 제자가 돌아와요. 그때 예수님이 70인의 제자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굉장히 업적을 자랑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그러고 예수님이 최초로 감사기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말을 다섯 번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고 아버지와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들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따라서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된 사람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크라조라는 헬라 말인데요. 이 단어를 해석하는 헬라어 해석 중에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단어는 크게 소리 지를 때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못 들을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소리치냐면 크게 소리 지르세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그렇게 큰 소리가 크라져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들었더라 그랬어요. 제가 이 단어가 부르짖었다는 단어가 어디서 생각나고 가슴이 맺혔냐면요. 남북 이산 가족 할 때요. 한 중년 남자가 아버지를 만나는 사연이 있었어요. 이분은 우리처럼 미국에서 미주로 이주 온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6.25 때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했는데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가서 유복자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누구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장인어른까지 이제 돌아가셔서 자기는 이 땅에서 아무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미주로 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통보를 이 남북 가족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상봉 가족의 일원이 돼서 금강산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50이 넘은 아들이 그 TV에 나왔어요. 그 아버지를 처음 만났어요. 근데 아들은 허리가 굳고 노쇠해진 한 노인을 안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TV에도 잠깐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뭐라고 보시냐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이분은 그 자기가 수기를 쓸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자기한테 아버지가 날 때렸다고 얘기할 때 그때 자기는 나는 이렇게 때려주는 아빠가 왜 없을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울었대요. 그런 그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아들이 50년이 넘어서 진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붙잡고 다른 얘기 안 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고 울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신학적 기반,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신학적 기반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버지가 됐다는 관계성의 토대 위에서 신학적 기반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가지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셨다는 이 관계성의 신학적 기반이 내가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학적 기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리에 띄울 수 있는 거, 내 문제를 하나님이 아실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알고 계시다는 거, 이 문제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 그 신학적 기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네가 가슴에 있는 거 내놔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물에 띄울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12번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정점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면서 누가복음 3장에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누가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쭉 가서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예수님 기도의 절정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하고 자기를 맡겨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참된 기도의 그 위대함이 무엇인지 맡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육체로 보여주셨어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하고 아버지께 맡겨요. 그러면서 진정한 맡김, 진정한 신앙의 기반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육체로 가르쳐주셨어요.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느냐? 그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맡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계속 내가 내 이야기를 주장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이 자식 내 거 아니에요. 이 문제 내 거 아니에요. 이거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그때 맡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예요. 그게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참 표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맡김이 무엇인가를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소서.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참된 맡김이 무엇인가, 무리에 띄운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슴에 안고 여러분 평생 괴로웠던 거 이 시간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참선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더라. 하나님이 첫날 어젯밤에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고 또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둘째 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맡김에 대해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더 어떨 수 없어서 하나님의 섭리에다 이 아들을 죽이시면 죽이고 살리시면 살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무리에다 띄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믿음이 참된 맡김이 무엇인가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맡김이 안 돼요. 자식을 내놓는 그 아픔의 죽음의 고통이 있어야 내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강물에 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안고 평생 하나님 내가 안고 해보려고 그랬어요. 내가 숨겼어요. 내가 가렸어요. 안 돼요. 하나님 내놓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안고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세워 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맡김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강가에 내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둔한 자 입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문제인가? 내가 이렇게 가슴에 넣어두고 속상해하고 남에게 말 못하고 이렇게 가슴에 안고 부딪치고 있다고 해결할 문제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신학적 기반은 무엇일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나를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내게 있을 때, 내 가슴에 품고 있을 때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걸 내놓고 하나님 강물에 띄우고 서서 지켜보는 그 신비한 경험을 해야 돼요. 주님, 그 경험이 내게 있게 해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 모세의 음성이 내게 있어야 돼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장례를 맡기세요. 이민교회 많이 염려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 다시 이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신비한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속에서 끄집어내고 가정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띄우는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영광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정말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도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맡김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참된 맡김의 은혜를 도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이 은혜를 있게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성령님께서 선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번 하나님 나 맡기고 싶어요. 하나님 이 자식 문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평생을 가슴 앓이 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식도 그 사업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앞날도 알고 계셔요. 정말 맡김이 뭔지 하나님 이 밤에 배우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오른손 들고 내 손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 손에 쥐고 있는 거 하나님 손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손 들고 주님 이 손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에 내 손에 있는 거 맡아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강물에 띄우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신학적 기반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자기 속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정내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가정도 교회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맡김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 잡고 가소서. 아버지 이 손 잡고 가소서. 하나님 이 손 잡고 가주세요. 하나님 이 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과 함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손으로 건너가는 내가 있게 하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주님 이 믿음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캐나다 런던에 온 것이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손잡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왔으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오늘까지 복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손 들고 기도합니다.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손길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손잡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게 인도해 주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고 강가에 띄웁니다. 은혜의 강가에 하나님 띄웁니다.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서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눈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